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비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를 저희 교회 이제 처음 오셔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설교를 위해서도 끝까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리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어떤 작업인가 하면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유다에게 사실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유다는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두 동강이가 되고 난 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이, 즉 거기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으로 있었던 때니까 유다를 굉장히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다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너희들 말 안 들면 맹매할 거야. 그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 옆으로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있는 그 옆에 있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많은 여러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매맞는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매만든다. 그 까분다라고 하는 말이 소위 말하는 교만함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막 그러니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맴매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때 당시에 이 글을 쓰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가르쳐 줄 때가 언젠가 하면 아수르가 나라를 막 이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아하스 왕 때 그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 앉아서 쓴 게 아니라 긴 세월을 통하여서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이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시대 또한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훗날에. 그래 어쨌든 그런 아수르 왕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이 없으니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아느냐. 다른 민족들도 자기들 신들 믿고 까불다가 우리한테 다 초토당했어. 우리가 다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니네가 믿는 신이라고 뭐 별 볼 일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아직 아수르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아수르 이제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공격하고 너희들 힘들게 했던 원수들 다 무너뜨릴 거야. 근데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또 있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사야 당시에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이름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한 민족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다. 이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그걸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멀리 내다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근데 유다 백성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 중에서 자기 잘난 맛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악을 저질렀던 유다 백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있고 난 후 100년 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약 10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앞에 멸망을 눈앞에 두고 이사야가 니네 까불면 멸망할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 남은 자들. 내가 구속하고 내가 택한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보장을 어떻게 해 주셨는가 하면 주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예요. 주의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우리 기억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실래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예, 지난주에 우리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현실에 뭐라고 돌아오는가 하면 지금은 많이 힘들고 있지만 너희들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너희들을 부활시켜 주시고 너희들을 천국잔치에 데려가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힘든 거예요. 현실은 지금도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수르가 공격해와서 땅을 막 황폐하게 만들고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예루살렘을 빼곡하게 포위하고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두 주 전에 했던 설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두 주 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심판의 길에 서 있다. 남은 자든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이든 모두가 다 심판의 길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게 두 주 전에 했던 설교예요. 기억나시면 끄덕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사람 계셔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은 어떠냐? 어려움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똑같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 특별히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밀실로 들어가라. Enter your chamber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만 더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해볼게요. 잘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 사극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정통 사극을 좋아합니다. 이게 뭐 멜로 이야기가 있는 그런 가짜 사극 말고 뭐 달 뜨고 별 뜨고 뭐 이런 제목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뭐 이순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면 특히 조선의 그 세조 그때 시절 보면 뭐 사인방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 그런데 그 집에 영의정이고 충신인데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을 빨리 죽여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죽입니다. 영의정을 죽이고 좌의정을 죽이고 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데 한 7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7살짜리 아들한테 아들아 너도 칼 들고 나와서 싸워라 그러는 사극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가 넌 좀 숨어 있어. 아니면 외동딸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종한테 야 얘 좀 데리고 좀 빨리 가라. 좀 가서 도망가라. 그러면서 밀실로 보내든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 재앙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밀실로 들어가라.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너는 밀실로 들어가서 잠깐만 숨어 있어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잠깐만 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저는 밀실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그 밀실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주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백성을 보고 자기 자녀를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저 백성이라고 안 그러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을 이사야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남아있는 자들이죠.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영어 표현은 조금 더 이렇게 다정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Come my people. 여기서 우리 한글식으로는 가라 go 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영어는 Come 내 백성아 나한테 와. 내 백성아 나한테 와. Come my people. 그리고 나서 enter your chamber, 너의 밀실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딸을 향하여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들어와서 쳐 죽이려고 하고 가문을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여기 들어가서 있어 라고 할 때 야 너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그러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예요. 무조건 들어가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 아무데나 숨어 있어 안 그래요.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아무데나 숨어 있어 안 그러고 여기 숨어 있어 그래요. 지정을 해주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들어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소리 내고 있어도 돼. 떠들어도 돼. 그래요? 쉬 떠들지 마. 소리도 내지 말고 거기 쥐죽은 듯이 있어. 근데 그때 그 말투가 야 들어가. 이런 말투겠어요? 아니면 아들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말이겠어요. 바로 아들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사극은 그렇게 밀실로 들어가고 멀리 도망을 가도 그게 해피엔딩이 안 돼요. 물론 나중에 뭐 반전의 이야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극은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밀실로 들어가 있어도 발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완벽하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밀실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밀실로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미 하셨어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해 줄게. 천국에 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이게 얘기. 이야기를 이미 하셨어요. 24장, 25장, 26장에서도 앞에 부분에 이미 다 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할 일은 무엇이냐?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어라.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My people. 내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하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이사야서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생각이 나실 텐데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떠오르는 이야기가 구약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당시의 이야기가 어렵지 않게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을 이제는 데리고 나올 때가 됐어요. 해방시킬 때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줘요, 줘요. 재앙을 줘요. 열 가지를 줄까요? 열 가지를 줄까요? 열 가지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재앙이 올 때에 그 재앙은 유다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도 당하는 재앙이에요. 예외 조항이 없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죠. 피할 수 있는 길.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 이 피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설주에 잘 발라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가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곳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궁금하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날 때 궁금하면 나와봐도 돼 그랬어요? 아니요. 거기서 나오지 말아라 해요. 언제까지? 아침까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는 밀실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밀실에 들어간 사람이 사는 거고 그리고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안에 있던 사람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들어갔던 사람에게 아침이 될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그랬고 밀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잠깐이지만 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잠깐이라고 했을까? 이 잠깐 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잠깐 숨어 있으라를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대비를 해보면 이런 상황이죠. 열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하면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든 애굽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의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든 첫 번째 아들이든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그냥 밤에 오는 거예요. 해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밤이 되니까 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피 바른 곳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있는데 밤 12시쯤 되고 아 시간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한 12시쯤 되고 그랬을 때 한밤이 되었을 때 저 동네 골목 어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명 소리가 나고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면 밖으로 나가봐도 돼요? 안 돼요? 나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명 소리가 이집트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당시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서 살고 있었던 동네가 고센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의 그 집들이 있는 골목골목까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골목골목까지 다 들어오고 오는데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돼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까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있어라,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있으라도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그 잠깐 있는 동안에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재앙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 심판의 일이 있을 동안에 그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 있어라라고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열 가지의 재앙과 그리고 이 밀실에서 잠깐 있는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피발려져 있는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어요. 밀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잠깐 숨어 있는 그 동안에 살았어요.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았어요.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구원의 주제는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밀실에 들어가 있고 문설주가 피발려져 있는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내가 나를 세이브했다, 내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셨고요. 피할 수 있는 장소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수단이 바로 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구원이란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성취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0.00001%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전적으로 Absolutely, totally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발려져 있는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침까지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아침 되면 무조건 나올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나와요.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자기 시계 딱 보고 나서 5초 지났어, 잠깐 지났어, 그리고 뛰쳐나올 수 있어요? 아니요.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정리를 해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시 반복할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이야기 있죠.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 했었어요. 구원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구원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때, 그리고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21절에 정말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 부분, 21절 앞에 부분에는 우리가 왜 밀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이지만 한번 보실래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보라라고 먼저 시작을 하죠. 보라라고 먼저 시작을 하는 말은 뭔가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반복 안 해도 되죠? 보라가 나오면 무조건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오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작은 제목으로 뭐를 붙였어요? 밀실에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이유면 왜냐하면 이런 게 들어가야죠. 이유라면, 그렇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라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냥 behold가 아니고 for behold라고 돼 있어요. 그 for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봐라 하나님께서 나오고 계신다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밀실로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어라. 21절 왜냐하면 봐라 하나님이 나오신다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밀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나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21절 볼게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밀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밀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인가 하면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마이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미가는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처소에 관한 힌트를 우리에게 줘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랬죠. Will come down이라고 했어요.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강림하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미가도 똑같이 얘기를 하네요. 내려오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지신 밟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산 높은 거 밟는 게 아니라 여기서 땅의 높은 곳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을 짓밟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밀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오시기 때문이다예요. 그러면 나와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니요. 보응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 보응의 이유가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즉 보응하시는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민, 특별히 땅에 거한다라고, 땅에 거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겠어요?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복수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영어 전공, 영어 영문 전공 그리고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이 여기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조금 틀리더라도 나중에 살짝 가르쳐 주세요. 대놓고 가르쳐 주면 제가 창피하니까 살짝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peop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erson은 singular이에요. 단수예요. 그래서 한 사람일 때는 a person이라고 쓰지요. 근데 people이라고 하는 말은 국민, 백성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 백성이라는 말은 한 사람을 놓고 백성이라고 안 그러고 단체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이에요.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a people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a people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그냥 people이에요. 그리고 peoples도 사실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people 자체가 복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아직은 크게 안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 근데 쓰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마치 A people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죄악을 저질렀던 얘기예요. 누구 하나 막론하지 않냐고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려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지금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느 민족이가 됐든 어느 국가가 시민권이든 어떤 단어를 쓰고 있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공부를 얼마나 잘했든 못했든 돈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면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모두가 다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남은 자들에게 너희는 밀실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하나를 남겨놓고 그냥 온 유다 땅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은 것 하나도 없이 쑥대밭을 남겨 무너뜨렸을 때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거예요. 마치 가인에게서 죽임을 당했던 아벨처럼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피의 호소까지 다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그대로 두셨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피가 호소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그 피의 호소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것을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피를 덮지 않고 바위에 그대로 올려놓는 이유는 분노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기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 20절 말씀에서도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wrath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분노, fur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고 계시고 그 재앙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가끔씩 인용하고 있는 세주문 성경, 최유원 박사님이 번역한 세주문 성경에는 저주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은 자들을 밀실로 보내셨어요. 피가 묻혀져 있는 문설주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마치 밀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밀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재앙이 올 때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Passover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단어예요. 넘어가다. 뭐가 넘어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진노였고 밀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재앙이 오니까 그 재앙이 밀실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잠깐 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면 구원받으려면 천국을 가려면 밀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밀실은 내가 만든 밀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준 밀실이에요. 그 지정되신 밀실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실 안에 있으니까 아 이젠 살았다.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지만 버릇없이 살 수는 있습니까? 밀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건방지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토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 그 말은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말이 아니라 경외하며 Respect and honor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밀실 안에 있기 때문에. 왜요?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안에 있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동시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